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란의 형제여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 이로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과 또 베델에 있었던 그 늙은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는데 왜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본문 전체, 그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면서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열왕기상 13장을 요약하면서 몇 구절을 좀 볼 텐데 성경을 펴서 보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갈라진 이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남유다 쪽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델에서 베델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 징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가 몇 구절 이제 읽을 텐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들의 뼈를 또 불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겠죠. 그래서 손을 대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저놈 잡아라 이러는데 그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를 하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 좀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이것이 나았습니다. 그런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징조를 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집에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의 식사는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뭐라고 말해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다. 그러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저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로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유다에서 왔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는 길에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을 떠나 가게 되는데 그 가던 길에서 사자를 만나죠.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죽이기만 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자는 배고파야 누구를 죽이거든요. 근데 죽였는데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특별한 징조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나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언을 하는데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자신의 시체를 아,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뼈를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 이런 그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예, 예.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장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성경 장이에요. 이 장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고했잖아요. 결국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에서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쪽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북쪽의 베델의 한 선지자가 같은 묘실에 들어갑니다.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남쪽에서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낫잖아요. 예수님도 손 마른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거짓 고발에 걸려가지고 거짓 고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죽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가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말을 한 선지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연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로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베델의 선지자의 묘실의 뼈는 다시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불사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꼭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저는 문맥에 따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 견해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몇 구절 읽었었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뭐가 반복이 되죠? 전혀 생각이 없이 읽으셨군요. 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글 성경 기준으로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까지 합치면 총 13번에 걸쳐서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앞에 여로보암에게 심판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 이야기 다음에 다시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이야기, 여로보암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문맥 가운데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이야기냐? 방금 읽었던 33절, 13장 33절에 있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뭐죠? 이 일. 바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의 의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렇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대로 안 지켰더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손이 말라버렸었어요. 제단이 갈라져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어겼더니 죽게 되었어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봤던 늙은 선지자와 비교가 돼요. 늙은 선지자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베델 제단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이제서야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그 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여로보암은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죽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열왕기상 13장이 말하고자 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이 그 베델에서 말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 왕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로보암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기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다가 그 판단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뭐 아무도 보는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만약에 정말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죄악들로부터 돌아오시지 않으면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이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말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헌금은 들어요. 기도는 해요. 말씀은 봐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의 금송아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선교학교가 있었죠. 몇 주 전에 끝났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을 냈습니다. 제가 간증을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 수료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학교를 듣기 전에는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우리 교회에서 맨날 선교 하니까 아, 교회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왜 선교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성경에 선교밖에 없느냐? 다른 것도 많은데 선교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느냐? 너무 싫었대요. 불평도 나오고. 선교학교를 딱 듣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 성경 전체에서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지 몰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대요. 깨달았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차츰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씩 모르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려놨어. 그 그려놓은 거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가 딱 그려놓은 그 금송아지 그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대요?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해요.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2장 2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우리말 가운데 이런 속담은 없지만 이런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어 오겠지. 이건 뭐 옛날 일이겠지.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2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냐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봤는데 나 시험 잘 봤다 확신해요. 점수를 받아봐야 알죠. 그렇죠?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는 확신과 점수가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그 모데스토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모데스토 부흥이 일어날 때 당시 그 상연됐던 연극 제목이 천국문과 지옥불이라고 하는 그 연극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게 있어요. 영상이. 모데스토에서 직접 그 상연한 것을 이렇게 찍은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 했던 건데 이렇게 1시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아이들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극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죽게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막 절규를 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절규를 해요.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후세계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천사가 생명책을 딱 펴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면서 그 사람이 절규를 합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어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세요. 절규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막 말을 해요. 엄마,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무서워요.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팔이 막 말라버리고 제단이 갈라져서 막 재가 쏟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 그제 끊어야 된다. 너 은밀한 그제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너 마음속에 짓는 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안일하게 나 예수님 믿는데 뭐, 나 그냥 천국 백성인데 뭐, 안일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따라서 특히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50년, 60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